우리 좌우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하세요. 어젯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라이트 했어요?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성탄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을 명합니다. 여기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유명한 로마의 장군이었죠. 이 당시 로마는 네 명의 장군이 치열한 권력 다툼 중에 있었어요. 외부와의 전쟁도 굉장히 격렬했지만 사실 로마는 거의 20년 가까이 내부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장군 이름을 대면 여러분 역사 시간에 대충 들어도 기억이 날 만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안토니우스 또 뭐 시저 또 누굽니까 브루터스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실권을 잡고 이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승리자가 누구냐면 오늘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아구스도입니다. 이때 아구스도가 천하를 제패하면서 드디어 유명한 용어가 생성이 되죠. 팍스 로마. 이제 드디어 천하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 그 상징적인 열매로서 천하에 호적을 명합니다. 이제 천하는 바로 이 아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역설적이고도 아이러니한 게 인간은 그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역사의 시간 속에 때가 차서 들어오십니다. 시저가 가이사가 또 여러 장군들이 그 평화를 위해서 싸운 끝에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를 호령하고 팍스 로마를 외칠 때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최초의 목격자는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였어요. 오늘 15절을 좀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바로 이 구주나심의 최초의 고지자 다시 말해서 그 사실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최초의 성탄의 목격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들녘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우리 8절부터 한번 찬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나심은 장면 장면마다 굉장한 역설이 감춰져 있어요. 그렇게 아구스토가 천하를 호령하고 팍스 로마 세상의 평화를 거짓으로 선언할 때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머리 누일 곳이 없어 방 한 칸 얻지 못하고 짐승들이 기거하는 구유에 그분은 탄생하십니다. 언제나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보배로움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 속에 쌓여져서 소중한 가치를 담아 이 땅에 열매를 맺고 펼쳐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끔 이제 동창회 나가죠. 그러면 전혀 모르는 애가 가끔 한두 명 섞여 있어요. 야, 쟤 누구냐? 걔 찌질이 개야. 아니, 걔가 개야? 경상도 버전으로 가가 가가. 이게 동창회 같은 데 나가서 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번듯하게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전혀 주목되지 않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허접한 사람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보석을 감춰놨어요. 일부러 또 허접하게 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이상하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걱정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아, 제가 저거 목회 할 수 있을까? 그런 친구들이 한 30년 넘어서 어느 날 딱 보면 아주 훌륭한, 아주 귀한 목회자가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역설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도 감추인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소식을 전달해야 될 전달자들도 누구를 택하셨어요?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평화롭게 좀 목가적인 풍경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이 당시 목자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 또 사기치는 종류들 해서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이었어요. 다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사회 속에 오해를 받고 냉대를 받고 사람 취급에 들어가지 못했던 아주 비천한 직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작년 성탄절 때 제가 이 목자들의 그 혈통과 유래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이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년 전에? 물론 기억을 못하시죠.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기억나시죠? 레갑의 후손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이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5장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35장 구약성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이르시되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레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바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도 패역하게 악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샘플로 내가 보여줄 혈통이 하나 있다. 레갑의 후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방에다가 집어넣고 포도주를 한번 권하게 해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어 그들이 토로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 때부터 대대로 지켜온 신앙의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세 가지를 금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째, 포도주를 먹지 말 것과 두 번째, 파종하지 말 것, 즉 농사를 짓지 말 것과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밖에 할 게 없어요. 목축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증이 여기는 직종이었던 목축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장막에서만 살아라.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 말은 철저히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그네 삶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삶이면서 구별된 삶으로 살도록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겁니다. 근데 그때가 이미 3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들이 이 명령을 지금 몇 년째 지키고 있냐면 300년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겪는데 뜻밖에도 전쟁이 났을 때 이 하찮은 비천한 종류들을 포로로 붙들어 가지 않아요. 못난 것이 산을 지킨다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머물러 산 곳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가는 제물용 양들을 치면서 그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을 신앙의 유산을 붙들고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로 이 목자들에 대해서 갖는 편견이 있어요. 첫째, 왜 하나님이 이 목자들에게 최초의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했을까? 복음은 비천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복음이 그렇게 편견이 있는 것입니까? 그럼 부자들은 복음 못 들어요? 복음은 그런 종류의 것일 수가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더 존심 상하는 해석이 뭐냐면 그들은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빨래 찢겨 놓고 A자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선입관 없이 복음의 원형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무식한 종류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레갑의 후손들로서 오랜 역사와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선조들이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성별하여 지켜라 라는 신앙의 유산을 붙들고 들녘에서 고단한 나그네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양떼를 지키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15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이 이제라는 말은 헬라말에 대라고 써있어요. 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서둘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지해 준 그 사실을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안 갔으면 그만 아니에요. 한창 밤중에 밤이슬 맞아가면서 곤히 자고 있는데 신기한 광경을 이 목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들이 그런 말씀이 기초된 선조들의 신앙 유산이 없었다면 이러한 신비한 광경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틀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이 잘 준비된 자에게 주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보여주시고 성취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자들이 무식했기 때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비천한 자들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들은 수백 년 전서부터 레갑의 후예들로서 이 고단한 나그네 생활을 감당해 오면서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한밤중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뭘 얘기하죠?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났다. 여기에 목자들이 전혀 단순히 이 영광스러운 광경에 놀랐을 뿐이지 여기에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어리둥절하지 않고 즉시 자 이제 우리가 가서 이 천사들이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광경을 어떻게 하자고요? 보자. 보자. 이건 확인하자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세월 동안 조상들에게 기대하며 말씀 붙들고 기다렸던 그 사실을 보자.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한 말 중에 주목할 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5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무슨 일을 보자고요? 이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할 때 그 일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원문에는 레마라고 돼 있어요. 레마. 여러분 레마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이루어진 말씀을 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식했기 때문도 아니고 비천했기 때문도 아니라 레갑의 후예들로서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기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백 년 동안 소망하고 고대하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그 일을 아니 그 말씀을 확인하자 보자 확증하자 그 말이에요. 이제 이들이 일어납니다. 자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자 17절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이면서 그 복음에 대한 최초의 전달자입니다. 그 주변에 둘러섰던 사람들도 이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까? 이 목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여기되? 여기에는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유에 아기가 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 목자들이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입니다. 목자들의 이 복음의 증거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종류는 논란이라 놀랍게 여기되 19절 또 한 종류의 반응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한 종류는 놀랍게 여기되 이 놀랍다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는가 봤더니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 성탄절날 뭐 이렇게 딱딱한 문법을 자꾸 얘기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 과거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번 놀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 이야기가 메시아라고? 글쎄, 그냥 간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는지라. 여기 생각하는지라라는 말은 미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마음에 두고 되새기고 묵상했다 그 말이에요. 이 아기 예수를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시킨 마리아만은 그 사실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묵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쁨, 메시아가 오신 소식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번 놀라고 끝나야 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매일매일 살아서 뭐 해야 되는 사건입니까? 되새기고 묵상하고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만 성탄절이죠? 언제만 성탄절이죠? 25일만 성탄절이죠. 사실 25일은 예수님이 나신 날도 아닌데 그 증거가 뭐냐면 양떼들이 들녘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계절은 12월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3월에서 9월 사이에만 양떼를 들녘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뭐예요? 그냥 초대교회가 전통적으로 합의해놓은 날짜예요. 날짜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날이냐 시비를 하는 것은 더더욱 무의미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기념일로 지키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 그러면 이거 이제 간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엑지팀이 춤까지 추고 찬양까지 했는데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이 뭐가 돼야 돼요? 성탄절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이. 믿습니까? 제가 한 번은 8월에 성탄 카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청년한테. 그래서 그 카드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그렇게 감격할 수가 없어서 감동될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이 감격을 나누기 위해 성탄 카드를 보냅니다. 8월에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했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한석규 씨와 심혜진 씨. 아, 심은아 씨. 목사가 너무 그런 걸 똑똑히 알고 있어도 덕이 안 돼요.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주차 단속요원과 사진관, 초원 사진관이었죠. 30대 중반의 청년이 이제 고객과 주인으로 만나서 사랑이 싹 터가죠. 근데 그 청년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 영화의 제일 굵직한 찡한 그 감동은 둘 사이에 미묘한 사랑이 풍성해가고 익어가고 싹 터갈수록 사랑이 풍성해갈수록 죽음의 시간이 다가와요. 죽음의 시간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갈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의 극치를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셨어요. 결국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하나 누일 곳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진정한 왕으로서 드린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동방의 박사들이 바쳤던 예물이 뭡니까? 황금입니다. 황금은 고대로부터 왕의 금속이에요. 그것은 당신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를 천하가 고백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 예물이 뭡니까? 유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향은 언제 쓰는 물건이죠? 제사 때 쓰는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제사는 유향이 절대 쓰여지지 않는 제사가 하나 있어요.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때는 유향을 쓰지 않아요. 소제 때만 이 유향을 씁니다. 왜 속죄 제사 때는 유향을 쓰지 않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너희 중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합니다. 너희 중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유향을 드립니다. 죄 없이 죄물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 제사 종류의 개념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향입니다. 죄 없이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 언제 쓰는 겁니까? 죽음에 부어지는 몰약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3년 또 돌아온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실 자리는 어딥니까?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성탄절마다 교회와 또 기독학교에서 올려지는 유명한 연극이 하나 있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다 아시죠? 그게 그 스토리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스토리예요.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아 이제 성극을 하게 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역할을 누구누구 맡고 마지막 여관집 주인 역할을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대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딱 요 한마디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한 아이를 추천했어요. 어느 학교든지 또 어느 공동체든지 좀 어눌한 조금 떨어지는 애가 꼭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 올려진 연극은 덕구라는 아이로 나옵니다. 덕구. 개 이름이 아니에요. 아이 이름이 덕구로 나와요. 근데 실제 이 아이 이름이 윌리였습니다. 윌리. 선생님 윌리 시키죠? 그랬어요. 이 선생님도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실수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는데, 이게 한마디니까 그거야 하겠지 하고 이제 윌리에게 너는 대사가 딱 한마디다. 빈방 없어요 하면 된다. 몇 달 연습을 시켰어요. 드디어 이제 강당에 부형들이 쫙 모여 있고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성극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배를 움켜쥐고 이 집 저 집을 두들깁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디어 이 윌리가 있는 여관에 찾아온 겁니다. 여기 빈방 없습니까? 그런데 윌리가 빈방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얼굴이 심각하고 일그러지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지 학부형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예,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선생님 눈치 한번 보고 청중 눈치 한번 보다가 울먹울먹하면서 얘가 빈방 없어요. 그리고 자기 역할은 끝났어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들어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내 방 쓰세요 그랬어요. 내 방 비웠어요. 내 방 쓰세요. 이게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 잡지에 이 실화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국화되고 대본으로 만들어져서 올려진 겁니다. 내 방 비었으니 내 방 쓰세요. 오늘 우리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런 풍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3.1교회는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마다 많은 빈방을 준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교회, 아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빈방을 만들어 수많은 작은 예수를 초청하고 낮은 자들이 쉬고 머물 수 있는 귀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104장
She
서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목자들은 결코 무식한 자나 비천한 자들 때문에 그 복음의 전령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말씀을 기초로 그 말씀을 붙들고 선배들이 물려줬던 신앙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 천사들이 들려주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최초로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이고 삶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올려드리는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참된 경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빈방을 만들어 주님 머물 곳을 준비하는 교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면 죽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손 발이 되어 출발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해 주시고